대소망 21장에 나오는 베데스다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께서 이제 접근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그 성 테두리 성벽 어느 한쪽에 양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양문. 양문은 예루살렘 북동쪽 모퉁이 부근에 있는 아주 조그만 문이었는데 성경의 배경을 보면 옛날 느헤미야 시대에 그곳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하는 양들을 매매하는 시장이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문 이름이 양문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양문 가까이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자비의 집.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 어느 성경 사전을 보니까 거기 기록한 대로 아가페 성경 사전에 보니까 주위에서 다른 물이 흘러 들어와 섞이기 전까지는 병을 낫게 하는 치료의 효력이 있던 간헐천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아마 그곳 그 밑에 어디서 지하에서 뭔가 이렇게 부글부글 물이 가끔 올라와서 물이 움직였던 모양이에요.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물이 섞여 들어와서는 물이 이제 꽤 많아져가지고 그런 현상이 잘 안 일어났지만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 그 가끔 가다 이렇게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있었고 이제 그 치료를 위해서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못 옆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왔겠습니까? 의사가 포기한 불치의 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 또 치료는 받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의사의 치료를 받지 못한 가난한 그 환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못의 기적을 그 행운을 얻기 위해서 그 옆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상당히 힘들어서 왔지만 정말 천신만고 끝에 그 베데스다 못까지 도착을 하긴 하지만 그 많이 모여든 사람 중에 제일 먼저 거기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또 실제로 들어가서 났는지 안 났는지도 잘 표적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나 그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정말 살고 싶은 건강해지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왔는데 물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허다한 사람들이 그 못가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싫어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 표현하기 곤란하지만 어렵지만 이 뭔가 영원히 살고 싶은 아프지 않고 싶은 그러한 욕망과 소망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의통에서 좀 가지고 있는 체력이라도 오래 좀 버텨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기도 하고 또 요즘은 뭐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예, 불로초를 구해서 또 먹어보기도 하고 또 종교를 통해서 영생을 예, 갈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한 채 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고 영생을 갈급하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해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못 옆에 살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죽어가듯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행복하고 다행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는 참 이렇게 아름다운 진리를 가지고 예, 생명과 진리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게 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영생의 도리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많은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계획은 정말 치밀하고 철저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어떻게 그렇게 치밀하게 철저하게 빈틈없이 구체적으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실행해 나가시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이 베데스다 못 많은 사람들이 희망 없이 죽어가는 그 못 근처에 예수님께서 예,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그저 우리의 소원 같으면 거기 예, 모여든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다 고쳐주셨으면 어떠실까요? 그거 참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고 각자에게 참 그 큰 축복이 됐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대소망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꺼번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떠받들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미처 자기의 사명을 다 이루지도 못하신 채 유대인들에게, 랍비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잡혀서 일을 이루지 못한 채 돌아가실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괜히 화를 자초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표본으로 가장 처절하고 처참한 한 환자를 주님께서 가까이 접근해 가셨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예수님 정말 기가 막힌 행운으로 만나게 된 이 환자는 38년간 우리가 38년 된 중증병자라고 하는데 앉은뱅이였다고 합니다. 앉은뱅이 38년 된 앉은뱅이가 물론 뭐 이렇게 앉아 있어서 앉은뱅이가 아니고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누워서 38년을 지내온 아주 불행한 세월을 살아온 한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접근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도 역시 병을 낫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것까지 왔지만 거기 세 번째 줄에 아무론이라고 하는 말은 지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왔으나 아무론을 지우시고 이기적이며 광분하는 무리와 경쟁해서 그 못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앉은뱅이가 혼자 왔을까요? 누가 거기까지 데려다 줬을까요? 데려다 주었기 때문에 왔습니다. 이 데려다 준 사람이 기왕에 데려다 줬으면 그걸 어떻게 연못 가까이 좀 이렇게 끌고 들어가서 물 움직일 때 그냥 탁 집어넣어주는 일까지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거기다가 내려다 놓고 어디로 가는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생명의 근원을 찾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냥 적당하게 그저 상식 범위 내에서 그저 친절을 베풀고 도와주는 정도로 끝내시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도 생명의 근원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소개하고 진리를 들추어서 알게 하는 일까지 좀 그렇게 해보십시다. 예. 기왕에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 기왕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근원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본인이 뭐 거절하면 할 수 없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이 그리스도를 좀 소개하고 안내하고 생명을 얻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그 이 38년 된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은 그저 거기까지 데려다 놓는 것으로 예, 끝을 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 끊임없이 찾아서 사람들을 주님께 안내하고 인도하는 그런 우리의 예, 사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 시대소망의 표현을 보면 부드럽고 연민이 가득한 얼굴로 말씀을 하셨다. 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게 아니고 아마 그냥 자연스럽게 했겠죠. 이건 뭐 문장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기록이 되었을 것이고 어떻게 이 병이 낫고 싶으십니까? 뭐 이렇게 흉내를 잘 못 내겠는데 제가 워낙 딱딱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아주 부드럽고 동정어린 모습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환자는 즉시로 그 낫고자 한다는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빨리 연못에 들어가고 싶지요?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 말로 딱 알아듣고 아, 이 사람은 나를 거기까지 좀 데려다 줄 모양이다 하고 이제 예, 잠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마음속에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거기 시대소망 202페이지 인용문을 좀 보십시다.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솟아났다.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느꼈다. 그러나 타오르던 용기는 곧 시들어졌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자주 그 못에 데려가려고 애썼던가를 상기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뭐 물이 움직인다는 소리가 날 때마다 들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100% 실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희망이 솟았지만 곧 그 모든 희망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물이 다시 통할 때까지 살아있을 가망조차도 거의 없었다. 아마 그 물이 통하는 주기가 대강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실 때 잠시 희망은 솟았지만 다음 물 통할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 것 같지도 않다는 그런 절망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즉시 이제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러한 반응을 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육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생의 어려운 곤란이나 또 어려운 시련이 닥치면 일단 육적으로 반응합니다. 아,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나. 이 38년 된 환자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반응을 하고 사는데 여기 주님께서 그 환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배경 설명 없이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환자는 지금 자기에게 가까이 접근한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럼 전혀 예수님께서 자기 소개도 안 하시고 이 환자도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아마 그 말씀에 군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예언하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 명령에,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했을 때에 그의 모든 근육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참 엄청난 역사가 38년 만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38년 된 환자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기 49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보시면 우리도 같은 믿음을 통해 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 왔다.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도무지 그 영적인 생명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출입은 하긴 하는데 영적인 생명력이 없어요. 마치 이 38년 된 환자가 근육에 아무런 힘이 없듯이 영적인 생명력이 가물가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어 있다. 마비. 감각이 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이것이 내 양심에 내 생활 속에 찔러 들어가지 못하고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아, 이 감각이 없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저는 그 이 이를 치료하다 한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 잇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쪽 안쪽에 수술을 잇몸 수술을 좀 했는데 그 마취를 좀 세게 한 모양이에요. 수술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수술이 다 끝나는데도 마취가 안 풀리는데 한 40분 내지 1시간 정도 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에게 좀 물었습니다. 식사를 해도 상관이 없느냐? 하고 이제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입을 움직여도. 근데 이게 이를 이렇게 밥을 씹는데 잇몸이 확 씹혀요. 그런데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씹혀도. 그래서 아주 조심조심 하는데 그 씹히니까 조금 이렇게 볼록 나오잖아요. 이렇게 부어가지고. 또 씹혀요. 그 옆도 씹히고. 아, 그래가지고 그 밥을 먹는데 몇 번을 씹었는데 아프지도 않고 씹히긴 자꾸 씹히고 아주 혼났어요. 이 감각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을 살려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다 망가져도 망가졌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계속해서 좀 읽어보십시다. 그 쇠잔한 사람이 걸을 수 없었던 것 같이 우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도 그저 마음 다짐한 것 가지고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낙심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위를 쳐다보라. 구주께서는 자기의 피로 사신 자들을 굽어보시고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내가 낳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하신다. 그대가 완쾌됐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랜 방정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악한 행습과 강력한 정력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며 또한 구출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영적 삶이 시들어지고 기력이 없어질 때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힘을 얻으려고 하시지 말고 위를 쳐다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활기 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돕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옛날 그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가 훨씬 하나님께서 가까이 인간 세계에 계신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서 직접 이야기를 하니까 큰 빛을 받은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훨씬 더 밝고 많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빛입니까? 이 말씀이. 이 속에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이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펼쳐서 보시고 기록된 말씀에 형편 나아지기를 조건이 형성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기록되었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강을 하나 건넜죠. 무슨 강을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제일 앞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물이 홍해가 갈라질 때처럼 이렇게 어떻게 정리가 돼가지고 땅이 보이고 걸어갈 길이 좀 준비가 돼야 갈 텐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일단 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흐르는 물에 발을 디뎌 넣었습니다. 그때 물이 흐르기를 멈추고 길이 준비되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요단강을 건너듯이 형편이 조성되기를,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조건이 성립되기를 기다리시지 말고 기록된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고의적으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다른 날 할 수도 있었을 일을 안식일에 고의적으로 하셨습니다. 이 병자가 이제 앉은뱅이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다가 바리새인 몇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환자는 이제 하도 한 자리에 오래 누워 있어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이 다 얼굴을 아는 그런 환자였어요. 그 구걸하는 거린도 한 군데 고정돼서 오래 자리를 지키면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도 여기 그 조계사 앞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지나갈 때마다 안경 쓰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아, 다 아시는군요. 하도 한 자리에 오래 그러고 있으니까 뭐 가면 그 사람 있겠지 알아요. 근데 이 38년 된 환자도 하도 그 자리에 이제 오래 있어가지고 꽤 이제 유명 인사한데 바리새인이 보니까 일어나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어떻게 된 것이냐? 이 환자가 어떻게 해서 낫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누가 와서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이렇게 내가 이 자리를 들고 걸으라고 해서 내가 걸어 다니고 있다고. 그분이 나를 낫게 했다고. 근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다고. 근데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참 얼마나 그 축하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아, 참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더니 아, 축하한다고 참 얼마나 그동안 고달프고 고생했냐고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전혀 얼굴에 무슨 감동받는 표정도 없더니 그런데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다니느냐 이게.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 자리 들고 걸어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그 안식일 법에 의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았을 때 같이 감사하고 축하할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네. 참 썩 쉬운 일은 아니지만 늘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된 일에 대하여 함께 감사하고 즐거움을 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걸 누가 했는지는 대강 짐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증거가 있어요, 증거. 그래서 벼르가 있는 터에 성전에서 이제 이 고침받은 환자가 성전에 이제 감사 예물 드리러 왔다가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접근해 가셨어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 환자는 자기 고쳐준 분을 좀 만나고 싶어가지고 계속 찾던 중인데 여기 나타나신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바리새인 찾아가지고 지난번에 나한테 그 묻던 그 사람 여기 있다. 이분이 나를 고쳐줬다고. 드디어 이제 직접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헤드린 앞에서 거기 몇 줄입니까? 산헤드린 했는데 산헤드린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안식일의 온갖 규례를 정해가지고 백성들에게 굴레를 씌우고 안식일을 아주 힘들고 부담스러운 날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말씀을 한번 하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대소망을 보면은 예수님 고칠 때에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면은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면 됩니다. 그 자리가 그게 뭐가 아까워서 그걸 들고 가겠습니까? 그 뭐 다 누더기 같은 것들은 뭐하러 들고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리를 들고 가다가 바리새인들을 만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 시비가 걸려올 것이고 그럼 그들 앞에 가서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증언을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리를 예수님은 기다려왔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그 안식일을 하지 못할 것, 그런 규례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 한 39가지를 만들어서, 하나 빠지는 39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39가지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안식일에 못할 일 중에, 매듭을 묶는 것, 매듭 푸는 것, 그런 것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두 방을 꼬매는 것, 이렇게 한 번 꼬매면 괜찮고 두 번 꼬매면 또 안 돼요. 소금으로 간 맞추는 것도 못합니다. 일이에요, 그것도. 가죽을 문질러서 반반하게 하는 것도 못해요. 글자를 하나를 쓰면 괜찮은데 두 개는 못 써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소유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도 못합니다. 이 온갖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멍에를 지어놓았는데 이게 발전해가지고 무슨 논쟁까지 했는가 하면은 암탉이 안식일에 나온 달걀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갖 결혼들이 다 생겨납니다. 안식일에 집에 불이 났다 이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 집에 불이 났어요. 소화 작업, 불 끄는 작업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짐 운반 못합니다. 그래서 이 랍비들이 또 머리를 짜내가지고 안식일에 집에 불 났을 경우에 예외사항을 몇 개 만들었습니다. 음식을 꺼내오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한 사람당 세 끼에 해당하는 만큼만 꺼내올 수 있다. 세 끼. 그 다음에 집에서 옷가지를 꺼내서 들고 나올 수 없다. 운반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능한 옷을 많이 끼워 입고 나오면 된다. 직접 불은 못 끄지만 이방인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이방인이 불을 꺼주겠다고 나서면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불을 꺼달라고 요청을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이 안식일을 고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 랍비들이. 만일 사람의 손이나 발의 관절이 삐었으면 그 외에 찬물을 부을 수는 없다. 그 일이니까. 그러나 평상시 세수하고 씻는 대로 씻는 것은 괜찮은데 물을 부으면 또 안 돼요. 이런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이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앞에 만나서 그 안식일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안식일에 일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대하여 신문하고 따질 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이해한다. 이 말씀 속에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이 어떤 동기로 어떤 방법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유지하시기 위하여 안식일에 쉼 없이 일을 하십니다. 이 모든 우주의 운행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질서 있게 돌고 있고 태양이 식물에게 비춰짐으로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식물이 살아나고 이런 모든 자연과 천체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안식일에 해를 거두시고 도는 것을 멈추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인간의 생명을 회복시키고 유지하는 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자체를 부인하신 것이 아니고 안식일 지키는 방법을 다시 개선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시대소망 207페이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안식일을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생활에 불가결한 일은 행해져야 하며, 밥 해먹는 거 괜찮습니까? 밥 해먹어야지요. 생활에 불가결한 일들입니까? 물 마셔야지요. 병자는 안식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보아야 하며, 곤핍한 자들의 필요는 공급해 줘야 한다. 아주 힘들게 구르마라고 합니까? 리아카를 끌고 올라가는 사람을 할아버지를 볼 때 안식일이라고 힘들이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밀어줘도 됩니까? 아, 이 곤핍한 자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므로 자비로운 행위는 안식일의 의도와 완전히 조화된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덕을 나누고 하는 일은 얼마든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 대한 요구는 다른 나라보다 안식일에 한층 더 크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평시의 작업을 떠나서 명상과 예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안식일 시간을 그렇게 보내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쓸모없는 무위의 시간이 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 안식일 오후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 것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자는 거예요. 요즘에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태도가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랍비와 이 바리새인들은 지나치게 안식일을 너무 짐으로 지어줬고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 안식일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인데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신앙의 기초를 바르게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구체적인 문제들은 이제 제가 앞으로 좀 자주 많이 말씀을 드릴 문제입니다. 율법은 주의 안식일의 세속적인 일을 금지하고 있다. 생계를 위한 일은 중재해야 한다. 세속적인 향락이나 이익을 위한 노동은 그날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하시는 역사를 쉬시고 안식일에 안식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사람도 그의 일상생의 일에서 떠나서 이 거룩한 시간을 건전한 안식과 예배와 거룩한 행위를 위하여 바쳐야 한다. 여기 거룩한 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괜히 부담이 되는 말입니다.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이라는 말이 꽤 부담 말씀인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쉽게 말하면 구별된다 그 말이죠.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사람을 성도라고 하고 그렇죠? 보통 물건과는 다른 물건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보통 시간과는 다른 시간을 거룩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삶은 거룩한 생활이셨습니다. 그 50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이 광야에다가 무엇을 지었습니까? 예, 성막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성막 이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 지성소 안에 법궤, 법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규격과 이 안에 만들어지는 성물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지시하셨습니다. 한 가지도 이 성막을 만드는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그대로 그 치수로 그 물건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보이지 않게 임재하시던 바깥에서 볼 수 없도록 임재하시던 이 하나님께서 바깥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광을 가리시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성막은 상징이었고 이 성막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모두 처음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지시대로 만들어졌듯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깥으로 나타나신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그분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이 아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같이 행한다. 그런 정신으로 그런 마음으로 아들도 같이 그 일을 한다. 그래서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시고 인간 세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모든 이 땅의 성도들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장해 가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표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인지 생각하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구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사신 그런 모습대로 때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다 베데스다 못 옆에 있던 38년 된 중풍 환자처럼 그 안진맹 환자처럼 속절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도록 힘을 주셨고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죽어도 주 안에서 감춰진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영생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아무쪼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개인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